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5페이지 역대상 16장 7절 8절 제가 한 절 읽고 두 번째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화면 한번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이 바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감사가 매일마다 흘러 넘치셨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리를 좀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1990년도에 그 더 뉴스레터지에 보면 그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9명의 그 나병 환자의 심리를 추측해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새겨들을 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뛰어가느라 돌아오지 않았다. 의심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어야겠다 생각해서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 감사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내가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이게 다 나은 게 아니라 약간 나은 것 같다. 겉에 부스럼은 없어졌어도 아직 속에는 나병이 남아있을 것이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난 뒤에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돌아다니느라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일곱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별로 없다.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뭐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다. 감사하지 않았다. 이런 거고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 중에 있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 이미 회복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 낫게 하신 것이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 수백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감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최고의 선제 공격 무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선제 공격 무기다. 뭐가요? 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육적인 전쟁 같지만 우리 그 이면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 전쟁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선제 공격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무기를 사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쟁이 딱 시작되면요, 보병들이 막 나가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자매님들이 말고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 딱 일어나면 먼저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포격을 하게 됩니다. 주요 통신시설, 병참시설, 군사시설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정밀타격이 필요한 것은 폭격기가 날아가면서 다 타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갑부대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잔당들 처리하러 보병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무기를 사용하는 순서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있는데 감사가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선제 공격 무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기 전에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찬양대였죠. 찬양대였습니다. 근데 찬양대는 당시에 군대 조직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역대상 2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찬양대를 뽑았다는 얘기죠. 찬양대를 뽑았는데 누구와 더불어 구별하여 섬겼대요?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할 때 그 찬양대 각각의 지휘관들을 뒀는데 그 군대 지휘관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찬양대는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군대 조직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군대였습니다. 찬양대는 군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것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 7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그러니까 그 찬양대 조직들 가운데 아삽과 그의 형제를 특별히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임무가 뭐냐 하면 먼저 여호와께 뭘 하게?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먼저 감사하게 하려고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꼭 어떤 의미로 들리냐 하면 그들을 조직한 그 조직 단체가 목적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대이긴 하지만 특별히 감사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 어떤 교회를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팀은 뭐 하는 팀이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똑같은 시간에 어딘가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 가서 부흥회를 집회를 하면 그 시간에 딱 맞게끔 2시간 한다 그러면 2시간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합니다. 그 중보기도의 팀의 목적은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삽과 형제들이 조직이 되었는데 그 조직된 목적이 바로 감사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 물론 찬양되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했겠죠. 근데 그들의 목적은 바로 감사를 위해 조직됐어요. 감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위해 그 사람들이 조직되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을 한번 제가 찾아볼 텐데요. 역대하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6절.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저 악기를 만들었는데 다윗 왕 때 만들었대요. 근데 그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뭐 하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찬양하게 하려고 악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송축하려고 악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찬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게 하려고 악기를 만들었대요. 목자, 목적이 감사였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11장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말해요. 포로 후기 때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 왔는데 맞다냐가 있는데 이 맞다냐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대요. 그게 직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재정부장님이 계시고 뭐 찬양부장님이 계시고 이런데 당시에는 감사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죠 지금. 예. 감사를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감사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찬양을 하는데 뭐 먼저 하라고요? 먼저 감사하게 하려고. 먼저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또 맞다냐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가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선제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기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감사를 먼저 하라라고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그 여호사밧 왕 때 그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야하시엘이 이제 왕에게 조언을 하죠. 그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찬양대를 앞세우라라고 말해요. 그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이겼어요? 찬양대가 제일 앞에 가면서 찬양하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가 불렀던 가사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를 했어요. 감사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선제 공격, 최고의 선제 공격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먼저 감사하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죠. 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라고 해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나사로의 생명을 살린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장면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그렇죠?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사탄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선제 공격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심어놓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들이 그곳에 광야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망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거죠. 그렇죠? 불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될 거예요. 감사 먼저 해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그렇죠? 먼저 찬양하더라도 감사를 선포하고 기도하더라도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불평 불만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뭐 심어주죠. 그렇죠? 실패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감사는 최고의 선제 공격 무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양하면서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혹시 찬양하면서 불평하셨던 적 있으신 분들, 기도하면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찬양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찬양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사탄에게 진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기도 하나만 안 합니다. 이미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죠? 찬양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암에 걸렸어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렇죠?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감사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 먼저 하고 있으십니까? 감사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에게 당연한 반응이 뭐냐 하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원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게 됩니다.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다고 해서 다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도요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근데 진정한 감사는 정말로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이제 긴 우리 찬양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 8절부터 우리 36절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려요.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찬양이고. 감사는 자기를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앞에 나와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게 정확히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목적어가 감사입니다.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제사로 드리죠. 우리가 구약에서 짐승을 제사로 드리죠. 짐승이 목적어면은 짐승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게 제사죠. 근데 짐승을 드릴 때에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목적어 앞에 똑같이 감사하고 오고 있습니다. 짐승 대신에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감사를 드리는데 나를 죽여서 감사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 드리는 겁니다. 나를 죽여서 하나님만 높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날마다 거스르는 일입니다. 감사는요 인간의 죄된 본성과 늘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나를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이게 약간 본성이에요. 근데 감사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악한 본성과 늘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진정한 감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제1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악한 본성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늘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십니까? 실제로? 늘 넘치세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막 감사가 넘쳐요? 남편이 막 속을 썩여도 감사가 막 넘쳐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감사는 드리지만 자기를 죽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죠? 바리새인들 감사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어요?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죽이지 않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감사는 뭐냐?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기를 높이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희한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기술이 아주, 그런 기술을 어디서 연마했는지. 예. 감사를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데도 자기를 높여. 희한합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면 감사헌금에 감사 제목을 써요. 그래서 헌금을 딱 드리게 되면 이제 기도를 할 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이걸 다 읽어드립니다. 그런 교회 많이 보셨죠? 그렇죠? 누구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지목을 읽어드리는데 그 감사헌금 내용을 보면은 되게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인류대학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대기업에 취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집 주셔서 감사하고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꼭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감사헌금을 드리는데도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죠. 제 평생에 이런 감사의 헌금을 드려본 내용은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낫든지 안 낫든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이 바로 나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바로 그 세리요 내가 그 가늠했던 자요 내가 바로 그 살인자임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제목을 써서 들었던 적은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거를 감사에 적용하면요,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의 백성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은혜가 더 크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귀신이 나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감사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감사는 서로 전염시켜야 됩니다. 전염시켜야 돼요. 네.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전염이 되죠. 불평불만은 전염이 됩니다. 한 명이 막 불평을 하면요,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렇죠?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도 먼저 전염시켜버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 보면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특이한 것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는데,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8절이 누가 하는 말일까요? 예, 8절이 누가 하는 말이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저를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보시면. 예. 우리 성경에는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하고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8절에 말하는 너희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맥을 보면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쭉 내려가서 3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끝났어요. 하매 누가?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 찬양이 다 끝났을 때 누가 응답해야 돼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응답해야 되죠. 근데 마지막에 응답한 사람들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8절부터 나와 있는 찬양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한 얘기입니다. 맞죠? 맞죠?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감사를 위해 세웠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감사를 위해 세웠고 그 아삽과 형제들은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을 통하여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세워져서 감사를 하게 하였고 그들은 또 감사를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모든 백성에게 전염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는 서로 전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본인이 감사한 적도 있지만 여러 군데에서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너희들은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감사를 권면하며 감사를 전염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불평불만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연약해서 인간의 본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감사를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옆에 분하고 한번 권면해 볼까요? 서로 감사합시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할까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예. 먼저 감사해야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불평불만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누가 불평불만을 했는지를 찾아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도 불평불만을 했을 가망성 99.9%. 그렇죠? 옛날에 불평했던 사람이 또 불평합니다. 왜 그래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어떤 뭐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예전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면 이번에도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99.9%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스스로 끊어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불평불만이 입에 이렇게 베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몰라요.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감사하자고. 먼저 감사하자고.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삽과 그 형제들처럼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기고 감사가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만 넘쳤으면 좋겠어요. 모였으면 항상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감사만. 인간의 본성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감사 막 하다가도 누가 어느 집사님이 있잖아.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러면 다 그쪽으로 막 귀가 쏠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귀가 이렇게 쫑긋 쏠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자고 먼저 권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원천적으로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날마다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최고의 선제 공격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얼마든지 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나를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전염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로 감사를 권면하면서 온 공동체 안에 감사가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